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20억 원입니다. 미래의 설계자 또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한 남자,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던 미국의 CEO가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인데요. 두 달 전쯤에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갑자기 상장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하려면 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을 비싸게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폭락을 했죠. 머스크와 회사가 각각 220억 원 그리고 2천만 달러씩 벌금을 내고 3년간 이사회 의장직도 내놓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경솔하게 올렸던 소셜미디어 하나로 치르게 된 220억 원이라는 벌금, 뭐 아주 큰 돈이지만 두 달 동안 폭락한 주가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머스크는 CEO 자리는 유지하기 때문에 뭐 다행일 수도 있는데, 머스크는 그동안 문법에 맞지 않게 이메일을 쓴 마케팅 직원을 해고하거나 자기 기억으로 최근에 대단한 성과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가차 없이 해고하는 등의 행동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튀는 행동이 어쩌면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 왔는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대형 상장 기업의 경영자가 지금 같은 기행을 일삼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회사마저 위험한 지경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벌금이 과연 그동안에 경솔했던 처신을 멈추게 할지, 또 그러다가 혹시 혁신마저 함께 버리는 건 아닌지 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10월의 첫날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법 중에 하나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가에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 또 상가 주인들 좀 알아둬야 될 법들인 것 같아서 상가 임대차법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입원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동안 분쟁도 꽤 많았는데 내년부터 좀 바뀌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바꾸는 게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데요.
네.
이 안에는 공정위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전속고발권, 이거를 폐지하고 공정위나 뭐 검찰이나 여러 다른 기관들도 기업들을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같이 고발할 수 있게 법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항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정거래법 개정은 이번에 앞에 전면 개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부 개정안, 부분 개정안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정이 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면적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에 대한상의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돼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고발 남용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서를 지금 공정위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전속고발권 폐지 외에도 기업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담합행위를 이제 정보교환 행위만으로도 담합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공인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지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라고 지금 경제계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법안 만들어질 때부터 당연히 기업들을 좀 옥죄고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서 기업들이 네네. 환영할 리는 없었던 법안이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반발도 예상되긴 했었는데, 뭐 본인들한테 불편하다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법이 예상했던 반발이긴 합니다만, 이게 혹시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변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얘기한 것이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예.
공정위 쪽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무조건 기업을 옥죄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경제계 쪽에서도 보완책을 요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이제 검찰 쪽에서도 독자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럴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허위 고발이라든지 허위 자진 신고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리고 공정위 조사하고 검찰 조사가 동시에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중 조사 아니냐. 그리고 두 기관의 판단차가 발생을 하면 그 혼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담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 간의 정보 교환만으로도 담합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상당히 담합 성립 요건을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경우에는
예.
이 부분도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담합 추정과 관련된 정보 교환은 좀 시행을 좀 유예를 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에게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서 안에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예.
공익법인 응용권 행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오너가들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 공익법인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엄격한데 이 부분을 그냥 더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차라리 이것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기존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또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되는 주장도 있고
네.
듣고 나도 말 안 되는 주장도 있고 섞여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GM이 만든 차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네.
뭐 리콜이라고 하면 자동차가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미국 차에 대해서 대규모 리콜 조치를 내린 게 요즘 한참 중국과 미국이 분위기 안 좋은 것과 연관돼서
네네.
중국 정부가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 관세를 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수출 수입물 중국산 수입물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 중국은 다시 그 금액과 똑같은 보복 관세를 미국 수입품에다가 매기는 서로 오가는 형태의 이제 그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비관세 보복 조치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관세 그 보복 조치가 중국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절대 교역량에서 중국이 미국에 좀 뒤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국 그 물건에 대한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중국산을 훨씬 미국이 많이 사고 미국산을 중국이 좀 덜 적게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 금액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치고받다 보면
예.
벌써 중국이 이 수입 물량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 물량이 조금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내놓을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해서 중국 쪽 내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상대할 만한 여러 가지 카드가 부족할 수 있으니 비관세 보복 조치를 좀 꺼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GM에 대해서 무더기 리콜 조치가 나온 것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런 비관세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지금 좀 내리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하고 상하이 차의 합작법인입니다. 상하이 GM에서 생산한 뷰익과 캐딜락 자동차 332만 6천여 대를 리콜 조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전체 대수나 이런 규모 면에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리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이고요. GM 차량의 서스펜션과 조향장치 일부의 결함이다라고 중국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이런 비관세 무역 조치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내심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는 미국이 트럼프의 중간선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네네.
모양새를 만드는 거고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둘이 다시 친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중간선거 이후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다툼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좀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패권 싸움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싸움이 조금 더 길게 갈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는 이유는
예.
이 비관세 보복 조치에 있어서 지금 말한 리콜 말고도 몇 가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원자재나 중간재 부품의 수출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원자재, 핵심 원자재라든지 중간재 수출을 중단할 경우에는 미국도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사드 때 겪었던 것처럼 여행 상품의 전면 금지 등도 조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홍콩 사우스 차이나 그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에 그 연휴 기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권의 예약 건수가 크게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42%나 급감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들의 그 해외 관광 순위를 보면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일본에 이어서 미국이 5순위 국가거든요. 근데 미국으로의 어떤 관광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비관세 외의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중국도 할 수 있는 카드들을 꺼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미국하고의 무역 분쟁은 말씀하신 대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도 자칫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SK 그룹이 SK 해운이라고 하는 계열사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계열사 팔 수는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의미의 뉴스일까요?
앞서 저희가 이제 공정위 얘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예.
공정위 이 그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안에 보면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거기서 확대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
총수일과 지분율 기준으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일 경우에는 일감몰아기 규제에 해당된다. 현재는 이제 상장사만 3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모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감 몰아주는 거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한 거죠.
예.
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기준을 확대하다 보니까 SK 그룹에서는 SK 해운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새로운 규제 안에.
그러니까
SK 해운 같은 경우에는 SK 지주사가 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내부 거래 비율이 34%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까 모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이 SK 해운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해운을 SK가 서둘러서 이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SK 해운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는 회사였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과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원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수입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SK 해운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적자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안정적인 어떤 원자재를 수급받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던 회사를 새로운 규제 때문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이제 SK 해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
그룹에서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던 회사라는 뜻인데
네네.
그 회사가 그룹 소속이 아니게 되면 더 이상 그룹 일감을 받을 이유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사가는 쪽은 좀 불안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좀 약속을 받든가 우리한테 팔더라도 당신네 그룹에서 주던 일감은 계속 주시오라든가.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자의 얘기가 이미 매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예.
당분간 SK그룹의 어떤 일정 물량을 이 회사에서 소화한다라는 내용이 매각안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돈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회사를 이제 부채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개선시킨다.
예.
현재는 7월 말 기준으로 SK해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300%나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시키면서 조금 좋은 회사로 만들어보겠다. 사가는 곳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예.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회사의 경영을 상당히 끌어올린 다음에 재매각하는 게 목표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갈지는 뭐 몇 년 뒤, 길게는 뭐 5년, 더 길게는 10년 이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SK해운 외에도 지금 공정거래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그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지분을 정리하는 회사들이 꽤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오뚜기라는 회사입니다. 오뚜기는 예전에 갓뚜기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지배구조가 좋은 회사다 이렇게도 알려지긴 했었는데
예.
사실 오뚜기 그룹 내부에 보면 그 오너가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비계열 주력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뚜기는 오뚜기 지주 회사가 있고 그 옆에 오뚜기 라면이라든지 뭐 기름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도련님 회사에서 라면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걸 오뚜기 포장 붙여서 팔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최근에 지주회사로 다 지분을 그 오너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넘겨주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
공정거래법 개정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라면 만드는 회사가 별도로 필요하면
네.
그거를 회사가 본인 그 지주회사든 무슨 회사든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별도 회사가 필요하면 필요할 수는 있으니까요.
네, 예.
그걸 꼭 아드님 따님이 만들게 하는 아니면 회장님 조카가 만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있었어요?
저희 예.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가 워낙 우리나라가 좀 세다 보니
예.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로 지분을 약간 그 오너가들의 지분을 넣고 배당을 높임으로써 거기서 상속세를 내는 이런 편법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왔던 것이죠.
그렇겠죠. 법대로 상속세 다 내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는데.
네네.
이상하게 상속세 무거워서 기업을 못 물려받았다는 또 사례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김동현 씨가 매달 월급 봉투에서 주민세를 떼는 것 같은데 집에 또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거 내랄 때마다 이렇게 두 번씩 내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내야 되니까 고지서 날아왔겠죠. 내는 게 맞습니다. 주민세는 말 그대로 주민이기 때문에 그냥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민세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구 문화아파트가 있으면 1동 101호, 1동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전국의 모든 주소지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주소지마다 한 장씩 예외 없이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세입자건 집주인이건 관계없이 대표로 그냥 한 장을 내면 되는 거고요. 이 주민세는 그 주소에 살고 계신 분이 돈을 많이 버는 분이건 적게 버는 분이건 집이 100평짜리 집이건 10평짜리 집이건 똑같은 액수로 부과됩니다. 이 주민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서 걷어다가 거기 예산으로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눈 많이 오면 눈 치워야 되잖아요. 제설차 운용비용 또 뭐 불나면 소방차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출동비용 이제 이런 거를 그런 세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소방차 출동하고 나면 저 얼마입니까? 카드 됩니까? 우리 이런 질문 안 하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눈 많이 쌓였는데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 불났을 때 소방차 부르듯이 시군구청에 전화해서 빨리 와서 눈 치우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다. 주민세 내셨으니까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 그러니까 가게 있는 분들도 가게 주소로도 주민세 고지서가 한 장이 또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에 가면 집 주소로 한 장 날라와 있고 가게 가면 가게로 또 한 장 날라와 있고 이런 분들은 주민세 두 번 내셔야 되는 거고요. 왜 두 번 내냐고 물으면 가게 앞 눈도 저희가 치워야 되고 가게에 불나면 소방차 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월급 봉투에서도 주민세를 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그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자동으로 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름이 주민세였는데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세라고 불렀기 때문에 월급 봉투에서 주민세를 떼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또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름은 좀 다른 세금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게 새 들어 사는 자영업자, 장사하는 분들은 한 곳에서 1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더 확보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가 관련 분쟁을 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명경의 정하연 변호사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세입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가게에서 월세 내고 있는 분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직은 아니죠?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환산보증금 액수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서울과 같은 경우엔 6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6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엔 법의 일부 조항에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일부 조항이라 하면, 예를 들면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이번에 바뀐 것도,
예.
이 환산보증금이 6억 1000만 원 넘는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그런 좀 비싼 월세 내는 분들이겠죠?
예.
그런 분들은 적용 안 받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계약갱신 요건하고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거.
예.
그리고 전통시장이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된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 세 가지는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그건 관계없이.
예.
그러면 뭐 굵직한 건 다 보호는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월세가 세입자들 네.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민감한 문제인데,
예.
5%까지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은 그 환산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엔 6억 1000만 원 이내인 계약의 경우에 그 월세 5% 제한의 적용을 받고요.
예.
6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5%의 상한에 적용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예, 많은 세입자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예.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보증금에다가 100개월치 월세 더한 이제 그 숫자일 텐데
예.
그게 6억 1000만 원이 넘으면 서울의 경우엔 지방은 좀 기준이 다릅니다만
예.
그런 경우에는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있는데
예.
건물주 가게 주인이 그 대신 월세를 많이 올려주시오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예.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못 장사를 못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계약갱신 요건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내가 영업도 하겠습니다. 장사도
예.
하겠습니다라고 건물주한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갱신이 될 때 건물주도
네.
월세 안 올린 채로 그대로 10년간 가버리면 엄청난 손해이거든요. 그래서 갱신될 때 월세 좀 올려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환산보증금 이내에 드는 계약은 딱 명확하게 법이 정했습니다. 5% 이상 못한다고.
한 번 올릴 때마다 5%.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 그런데... 100만 원 내던 분이면 다음 계약할 때는 105만 원 이상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은 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법에는 뭐 조세 부담, 공과금,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올릴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예.
추상적인 기준들만 적용되다 보니까 당사자인 세입자와 건물주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 굳이 건물주가 100만 원 월세 내던 분한테 그럼 계속 장사나 하시되 이번 계약 기간부터는 1000만 원 내세요 그러면
예.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말한 거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가란 얘기는 하면은 좀 법에 위배되는 것 같고 월세를 굉장히 올려서 사실 세입자들이 못 버티게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은 세입자들이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라든가 계약갱신 요건들이 법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셔서 자신의 권리를 좀 행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럴 때는 보통 그럼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좀 심판 좀 봐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제도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거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벌어졌는데 법원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너무 멀고 소송 비용도
예.
많이 들고 좀 여러 가지 좀 피곤하시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월세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뭐 법원 가기 이전에 한번
네.
합의를 볼 그런 지점이 새로 생겼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나 건물주가 나는 그 합의 하라는 거 받아들이기 싫습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소송 가거나 비워주거나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예,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산보증금
네.
제도 자체를 없애서 굳이 뭐 월세 높다고 해가지고 적용 안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해서 일률적으로 세입자분들이 월세 어디까지 알겠습니다. 올릴 수 있는지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내가 장사는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리금을 받고 그 가게를 넘기면 그럴 때 두 번째로 장사하겠다고 오신 세입자한테는
예.
월세를 더 많이 못 올리는 규정은 혹시 없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 가게 주인이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리는 겁니까?
예, 권리금 이제 보호 조항을 살펴보게 되면
예.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새로운 사람 데려왔을 때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세라든가 보증금을 현저히 올리는 행위도 방해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존 월세에 막 두 배가량 올려서 이제 높이는 행위는 방해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럼 소송 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정말 현저히 많이 올렸는지를 판단하는 게 법원이 되겠다는 뜻입니까?
예, 현재 뭐 판단하는 최종 기간은 이제 법원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현저한 금액에 대한 판단도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액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요. 그렇죠. 뭐 상가 주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 사람 나가면 못 받을 만한 그런 비싼 월세를 불러서
예.
득될 게 없긴 한데
예.
또 이제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5년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5년이 만료되기 그 3개월 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에 장사할 사람을 데려다가 권리금을 받고,
예.
건물주한테는 이 사람이랑 계약해 주시오. 내가 그 대신 권리금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받아 나갈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기간이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바뀌면, 늘어나면,
예.
이제는 그 권리금을 받으려면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서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 그 어느 때라도 이 자리에 권리금 내고 들어오겠다는 분이 있으면 세입자는 그분하고 거래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계약갱신 요건은 뭐 회사로 치면은 정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년까지 남아있고 싶으면은 남아있으면 되는 거고 그 전에 나가고 싶으면 세입자께서 저는 이제 영업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약기간 만료됐을 때 10년 이내라도 나가실 수 있고요.
예.
나가시면서 이제 권리금 행사에 대한 주장을 하시게 되면 다음 사람 주선해가지고 이제 권리금 받겠다라고 하시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이번에 개정된 법은 과거에는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시까지 사이의 기간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네.
그 기간을 3개월 더 늘려서 6개월까지
6개월까지로
예.
제가 그래서 여쭙는 부분이 계약 예. 만료 3개월 전이라고 하니까
예.
예를 들면 처음에 가게를 계약할 때
예.
5년이나 10년을 계약하는 분은 굳이 그럼 없겠습니까? 굳이 요구하면 예. 10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5년짜리 계약을 한 분이면
예.
3년쯤 지난 상황에서 저 이 가게 권리금 내고 다시 사겠다는 분이 생겼으니 이분이랑 저랑 바톤 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가게 주인, 건물주는 아니 만료되기 3개월 전이니까 5년 거의 다 됐을 때 얘기하셔야지 3년쯤에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렇게 반론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서요.
예, 그 계약을 하실 때 계약 기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5년이라든가 뭐 10년이라든가 이런 장기간의 계약을 하시게 되면
예.
그 중간에는 사실 권리금 주장을 못 하십니다. 건물주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예 받고 나가세요라고 해주면 다행인데
네.
못 합니다. 계약 기간 다 지키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세요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모호한 부분이군요. 즉 저 예를 들면 환산 보증금이 서울에 같은 예. 경우에 6억 1천만 원이 넘는 좀 비싼 가게의 경우엔
예.
그런 가게를 임차하려는 상인 입장에서 보면 10년 정도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하죠. 중간에 월세를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계약을 해버리고 나면 한 7년이나 8년쯤 됐을 때 이 가게를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럼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물주가 월세를 크게 올리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고.
예.
고민이 되네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뭐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한 번 들어가서 영업을 오래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장기간에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이제 특약사항에 계약이 중간에 종료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제 의뢰인 중에는 약국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예.
그 약국은 병원이 인근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갈리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5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병원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뭐 1, 2년 사이에 다 폐업을 해버리니까 매출이 반토막 내버렸고
네.
이제 나가고 싶은데 계약은 5년을 했고 건물주가 못 나가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뭐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예.
계약할 때 아예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한다면 그런 분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전에 합의를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5년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가 10년으로 높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걸 텐데 현장에서도 예. 임차인들은 괜찮다는 반응입니까? 그렇겠지요?
예, 자영업자들이 그간의 임대 공포에 좀 많이 시달려온 게 사실입니다. 뭐 5년짜리 비정규직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예.
이번 기획을 통해서 계약 기간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기간도 늘어난 바람에 정규직으로 좀 전환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혹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임차인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월세도 많이 못 올리고 중간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예.
뭐 그렇다고 법을 안 지키면서 월세를 받을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중간에 네. 계약서에
예.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든가 혹은 예.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계약 조항을 상가 주인이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렇다고 그거 안 넣으면 나는 당신이랑 계약 안 하겠어 그러면 아쉬운 쪽이 세입자라면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실 제가 지금까지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한 1000장은 봤는데요.
예.
한 900장 정도에 그 얘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권리금 인정 안 한다. 그리고 뭐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안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예.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요건이라든가 권리금 보호 조항은 강행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최저임금 비슷하게 당사자들끼리 최저임금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최저임금 달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계약서에는 안 된다고 적어놨어도 나중 가서 권리금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괜찮아요. 그럼 써달라면 그냥 예. 써주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다 적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뭐 관행처럼 그냥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방송 들으시는 상가 건물주 분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예. 필요 써봐야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예, 예, 맞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1000장 넘게 보셨다니까, 뭐 좀 좀, 주의해야 될 거, 많은 분들이 놓쳐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알려주시죠.
일단은 환산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세입자들이 굉장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무조건 그냥 5%에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뭐 서울이냐 광역시냐에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도 하시고 우리 가게의 환산보증금 얼마인지 계산도 하시고
네.
그래서 법의 적용을 어떤 걸 받는지 명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그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게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 연장이 되는 건 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아, 뭐 예.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
그래서 반드시 캘린더에 달력 예. 같은데 6개월, 우리 만료 6개월 어디다 표시해 두시고, 뭐 필요하다면 권리금 주장을 그때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계약갱신을 하셔야 되니까,
예.
예, 기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갱신은
같습니다.
갱신은 최소한 얼마 이전에 해야 됩니까?
한 달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한 달 전까지?
예.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넘은 시점에서 아차 싶어서 저 예약 연장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안 된다는 예.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이제 연예인 리쌍하고 세입자 간의 분쟁의 사례에서,
예.
세입자가 이제 갱신 요구만 했으면 사실 갱신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갱신을 요청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세입자 보고 나가라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되게 전월세 계약일 경우에는 서로 아무 말 없으면
예.
그냥 연장이 되는 게 디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기본이잖아요.
예예.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서로 아무 말 없으면 끝나는 예. 게 기본인 겁니까?
그 서로 아무 말 없을 때 연장되는 조항이 있긴 한데요.
예.
그 조항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에 또 적용이 안 됩니다.
아하.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보호받는 거라면 세입자는 예. 가만히 있으면 연장되는 거고 집주인이 연락 오기 전에는 가게 예. 주인이 6억 1000만 원이 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고
예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 놓치셔서 예 속절없이 쫓겨나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모호한 거군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법무법인 명경의 정하연 변호사였습니다.